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는요, 아주 특별한 주간입니다. 어떤 특별함인지 바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신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아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평강의 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았던 백성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멸시받았던 땅을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분명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삶이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 따라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임마누엘의 임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때때로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 그 상황이 지나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평안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딛는 발걸음 가운데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격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두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두 분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를 바라보며 한 주간 동안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셨을까요? 그 발걸음을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건강과 관련하여
네.
하나님께 저의 모든 군심과 걱정, 심지어 불필요한 멍에까지 내려놓고 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믿음을 진심으로 느낄 때 하나님 또한 저에게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네. 믿음을 체험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네, 우리 수인 자매님이 건강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예,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수인 자매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좀 평소에 걱정이 많은 편이어서
네.
어제 예수님만 바라보며 또 그분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불안,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처럼 막막하고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는 늘 두려움이라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일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의 고백처럼 그렇게 그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손잡고 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삶을 보여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감사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배우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성탄의 기쁨을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면 두 자매님이 따라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가장 크게 외치실 줄 알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평안하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모 그 길을 묻다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모가 올바른 양육 태도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그거 방식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저희 나누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방식들이 있었는지 우리 수인 자매님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애정과 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 행동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배웠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허용적인 양육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권위가 있는 모습, 세 번째는 무관심한 양육의 모습, 마지막 네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양육 모습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양육 방식 중에서 권위가 있는 부모의 양육 모습이 가장 건강한 양육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권위가 있는 부모의 양육 속에서 자란 자녀는 책임감과 자신감이 있고 사회성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관심한 부모, 방임적인 양육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했었을까요?
방임적인 양육 모습을 보이는 부모에게서 자라난 자녀는 독립심이나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어른으로 크게 됩니다. 방임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끊임없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는데요. 그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문제적인 행동을 자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녀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부모의 올바른 훈육 방법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받았던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자신을 다독거려주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했었는데요.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스스로 다독거림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자기 스스로를 잘 다독거려 주셨나요? 우리 수인 자매님과 소린 자매님은 어떤 다독거림이 있었는지요?
네, 저는 이렇게 다독거렸어요. 수인아, 어릴 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아쉬웠었지. 그런데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 부모님은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 수인아, 너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지금처럼 잘 자라서 훌륭해.
어머, 너무 잘하셨어요. 네. 어떠시나요? 이렇게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쉬움이 많은 나에게 이렇게 나 스스로가 다독거려 주시면서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우리 수인 자매님?
아, 저는 제 자신을 그런 옛날 과거와 회상을 하면서 나 자신이 살아온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아주 멋지게 잘하고 계셨습니다. 감사해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쉬움이 많이 씻겨지는 그런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떻게 다독거리셨나요?
네, 저는 소리야. 부모님이 다양한 그런 어려움, 어떤 꾸중매 이런 거에도 잘 그렇게 크게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커져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는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다독거림은 과거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에서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인아, 한 주간 열심히 사느라 수고했어. 힘들었을 텐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내는 모습 아름다워. 계속 힘내서 가보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네. 소리 자매님은요? 네,
소리야, 너는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인 거 알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매일매일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보자.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지금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다독거리는 그 발걸음 오늘 이 시간에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부모 길을 묻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는 늘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잠깐 불안이라는 감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옥죄게 만드는지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불안이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불안은 머리로는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유 없이 지나친 걱정에 휩싸이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불안한 상황에 있어서도 어떤 부모는 불안을 잘 극복하는데 어떤 부모는 지나치게 불안에 휩싸여서 자녀 양육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번도 부모됨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엄마는 이런 거야 라고 배워주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더라도 부모가 그냥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 배움 없이 곧바로 엄마의 삶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죠.
선생님도 그렇고 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에 대해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좋은 엄마인 건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부모됨이 무엇인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과 혼과 몸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자녀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자매님 읽어주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위프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우리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 주어진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 양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렇죠.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은요, 자녀의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고요,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자신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든지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요? 부모의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네,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읽어주세요.
상담실을 찾아온 20살의 미양 씨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어서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되물었다. 그러자 미양 씨가 말했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느껴지면 좋겠어요.
절규와도 같은 호소였다. 미양 씨의 부모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신자였지만 그런 부모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미양 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부모에게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한 자녀는 사랑에 목마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도 만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도 자녀가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부모의 잘못된 사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랑에도 건강한 사랑과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랑은 어떤 건가요? 애착이나 집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녀를 자기의 소유처럼 여기면서 자녀의 삶을 지배하려는 것도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요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랑의 모습은 자녀에게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랑은 자녀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겠죠. 다음 글을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프랜시스 로버츠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빵 한 조각만이라도 만족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값비싼 보화로도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고 말했다.
맥스 루케이더는 마음 깊숙한 곳에 사랑이라는 한마디를 심어주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소와 기도로 양분을 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은 건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은 자녀들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가 의지를 담아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사랑의 모습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잘못된 사랑의 유형 첫 번째는 과잉보호 사랑이다. 과잉보호는 자녀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과잉보호는 자녀를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든다.
과잉보호를 받은 자녀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과잉보호는 자녀에게 실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강하게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밥을 떠먹여 주기보다는 스스로 먹도록 기회를 주고 옷을 입혀주기보다는 스스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과제를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녀가 부모만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로 성장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보호하지 않아야 한다. 인생의 과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강한 자녀이자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과잉보호의 모습이 나의 부모님에게도 있었다. 그런 자매님 계신가요? 있으시면 하나만 나눠주세요. 어떠신가요? 수인 자매님은 있으셨나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엄마의 기대라는 게 있어서 네. 그 기대에 맞게 이것저것 공부시키고 준비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때는 몰랐는데 그 과잉보호 속에 제가 좀 많이 나약했던 것도 있고 내 스스로가 자체로 찾아서 하는 의지보다는 부모가 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 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자녀들에게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참 많죠. 제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 두 번째는 무절제한 사랑입니다. 수인 자매님이 무절제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읽어주세요.
무절제한 사랑은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랑이다. 자녀가 필요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부모가 마음대로 채워주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런 사랑은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쉽다.
예를 들면 자녀의 요청이 없어도 부모가 먼저 자전거를 사주고 옷을 사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인가요?
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채워주려고 하거나 기준 없이 자녀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주려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원하기도 전에 자전거를 사주고 옷을 사주고 오락기를 사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물건의 소중함도 모를 뿐더러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사주고 싶어도 절제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필요를 요청할 때까지 부모는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진심이 담긴 감사를 느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면 무절제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에도 절제가 있는 이유 아시죠? 자, 다음은요. 부모의 잘못된 사랑의 모습 세 번째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 세 번째는 권위 없는 모습이다. 자녀에게 쩔쩔매거나 자녀에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한다.
권위 없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고 말썽꾸러기로 성장하기 쉽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부모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진리를 대신하여 자녀를 잘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배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영적인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인 자매님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참된 권위는 자녀에게 안전한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부모인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 속에는요, 건강한 의지의 모습이 담겨져야 합니다. 자매님들의 부모님 속에서 권위 없는 사랑의 모습이 있었던 분 혹시 계실까요? 소리 자매님 어떠신가요?
아, 저는 반대로 좀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러시군요. 네.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소리 자매님은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조금 어떤 것에 있어서 좀 강요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번째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로 편애입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까지 외롭게 만든다. 편애받는 자녀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만한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거절감과 열등감, 분노라는 상처를 받기 쉽다. 그런데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에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부모에게는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자녀에게 공평한 사랑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마음이 덜 가는 자녀에게 오히려 의지를 들여서 더욱 친근하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편애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편애가 모든 자녀에게 해롭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부모된 우리는 모든 자녀에게 공평한 사랑을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사랑의 모습은요, 완벽주의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음을 읽어주세요, 수인 자매님.
완벽주의 부모는 자녀에게 더 잘해야 해, 더 최선을 다해야 해 라고 끊임없이 요구한다. 완벽주의는 율법주의에 빠진 것과 같은 상태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 항상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잠깐의 쉼이나 안식도 누릴 수 없다.
완벽주의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칭찬과 만족을 표현하지 않는다. 과잉 기대를 가지고 더욱 잘해서 더 좋은 성과를 얻으라고 요구할 뿐이다.
이런 완벽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완벽주의는 치유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기쁘게 받으신다. 부모인 우리도 마찬가지다. 목표를 달성한 자녀들의 결과를 인정하고 격려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잘못된 사랑의 모습은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것은 자녀가 무엇을 해야만 엄마는 널 사랑할 거야, 자녀가 무엇이 되어야만 아빠는 널 인정할 거야 라는 조건적인 부분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자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라입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목사입니다. 그죠?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제가 목회하는 저희 교회에서는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인데, 저는 이제 오늘도 만나 시간에도 이 구원의 확신을 늘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건물로 좀 비유하자면 건물의 기초와도 똑같아요.
기초라고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야 되잖아요. 그죠? 기초가 흔들리거나 약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든든하게 잘 세워져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감 있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도 만나 시간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이고 또 저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혹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두 분은 신앙과 관련된 단어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기도요.
기도. 네, 맞아요.
예배.
예,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이 외에도 또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봉사?
네, 맞아요. 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 신앙에 꼭 알아야 되고 필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1절에 보면 복음이 나오고요. 2절에도 믿지 아니할 때라고 믿음이 나오죠. 3절에 죄, 성경, 그리스도, 그리고 4절에 또 성경, 그리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 중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오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래요. 1절에 내가 전한 복음, 여기서 복음이 무엇이냐면 3절과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북조선에 계신 신자들께서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언제 구원을 받냐면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복음이 바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네, 맞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았다면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의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뭐 복음, 구원, 죄, 성경,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도대체 이 구원이 뭔지,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잃기 위해서는 이 구원이 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두 분 그리고 이제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이요?
네, 맞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여기서 영생이란, 즉 구원이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의 앎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서 인격적으로 서로 알아간다고 했을 때 그 앎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우리가 죽어서 천국행 차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너무 놀라운 특권이고 선물이지만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나라는 인격이 만나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그 구원이군요.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구원입니다. 우리 두 분은 또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언제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까요?
저는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아, 기도할 때. 네, 맞아요.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뿅 하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했을 때 그때 아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예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나눔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자매가 진짜로 우리가 보통 뭔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가 달라지는 거. 그죠? 근데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내면의 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아, 네, 저도 배우네요. 우리 사랑자매의 나눔에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미자매님 혹시.
네, 저도, 기도할 때인데요. 물론 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때. 하나님은 저와 이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됨의 확신입니다.
자녀됨의 확신이요?
네. 제가 이제 아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남자아이거든요. 남자 아이들을 키워본 이제 가정들은 잘 알 텐데 이렇게 남자들이 말이 잘 안 들어요. 물론 말을 잘 들으면 아이들이 아니니까 아닐 수 있는데 아닐 수 있고. 근데 이제 하루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너무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호적을 파내서 너는 이제 너네들 내 아이들 아들이 아니다. 너네들 다 나가라. 이렇게 내보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아니에요?
아이들을 호족을 파고 내 쫓아내도 아이들이 목사님의 자녀인 것과 또 목사님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인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그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성경이 말할 때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멘.
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바뀌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되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하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혹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불안하거나 두려워해 본 적이, 혹시 긴장해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네, 저는 막 물욕에 빠져 있거나 막 미워 죽겠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막 욕할 때.
아, 욕할 때. 네. 무력에 빠지거나 또 다른 사람 욕할 때. 아,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그래요. 우리 사라자면은.
저도 옛날에는 작은 죄를 짓거나 작은 실수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제대로 알아가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도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구나라는 말씀을 배우니까 너무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도 지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 하나님 생각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잠시 가리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죠? 신자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뭐 아무렇지도 않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다라는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말씀을 봐도 전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다라고 해요. 얘기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워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죄를 지을 때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그러면 구원에 관해서도 또 다른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뭐예요?
네, 구원이란 세 번째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요?
네.
오, 좀 감이 잘 안 오네요.
그죠.
생명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잘 쓰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생명이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생명이라는 것이 그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다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갖고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제가 지금 죽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생명이 있다라 여러분들이 산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고 산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얘기 나누고 있다는 것.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서로 말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생명이 있구나,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새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예배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영적인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새 생명이 없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죽었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에게도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네.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과거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나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작기에나마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분은 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그죠?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짧게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는 먼저 이제 일상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있고 또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네.
그리고 또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귀한 새 생명의 모습이네요. 예. 네. 그래요.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이게 하나님 생각이지 않을까? 도전이 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최근에 좀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주변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노력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사랑하길래 하나님보다도? 그래요.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네. 어쨌든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죠. 그래,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이란 네 번째인데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관해서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네, 두 번째는
자녀됨의 확신.
네, 자녀됨의 확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 되어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라고 했죠. 자, 세 번째는
새 생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네, 맞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습니다. 그죠?
네. 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혹시 두 분은 장례식에 한번 가본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있구나.
네, 저도 있어요.
네, 그죠. 뭐 우리 다 장례식에 한번 가본 적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를 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생각나는 기억에 남는 하나의 그 경험이 있는데. 예수 믿는 가족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족의 장례는 다시 볼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서의 삶의 소망이 있어서 물론 너무 슬프긴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서의 장례는 정말 이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에 대한 절망감, 탄식들 이런 것들이 되게 너무 반대가 되고 대조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천국의 삶, 이것도 대단한 선물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에 관해서 우리 네 가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우리 각자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네.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혹시 이 구원의 삶, 또 구원의 확신을 늘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신자 성도 여러분, 몇 주 우리가 지금 구원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